오토바이 과속 운행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밤
지그재그 고개 운전
아우 답답해 에이
보호장구 미착용
이륜차 운행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사고는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고 곧바로 전복사고로 이어져 사망률도 매우 높습니다.
규정속도 준수, 인도주행 금지
그리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띠, 보호장구도 꼭 착용하세요.
이 캠페인은 TBS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지방경찰청이 함께합니다.
티비 정봉주의 품격시대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도 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는 IPTV, 케이블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T 올레TV 214번, SKBTV 272번, LG U+TV 176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케이블 TV의 채널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TBS 앱을 검색, 다운로드 받으면 24시간 어디서나 TBS TV를 시청할 수 있고요. 유튜브, 네이버 TV, 다음 TV 팟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 이젠 눈으로도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TBS TV의 고품격 토크쇼 정봉주의 품격 시대가 방송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간 품격 시대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특집 공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상암동 TBS 사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문자 샵5400으로 참여 신청과 내용, 성함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뻐하는 가을밤 감미로운 재즈 선율과 함께하는 정봉주 품격시대 1주년 특집 공개 방송 많은 성원 참여 바라겠습니다. 고품격 정보만을 제공하는 정직한 프로그램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봉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의 자금을 지원해 관제 대모를 벌였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로 드러난 삼성과 현대기아차의 지원금 무려 40여억 원. 앞서 청와대 요청으로 전경련이 지원한 금액까지 합하면 110억 원이 넘는 돈이 관제 대모로 사용됐는데요. 블랙리스트로 탄압하고 화이트리스트로 선도하는 공작 정치.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 내내 자행된 이 적폐의 공통점은 제대로 단죄된 적이 없고 여전히 괴물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못된 권력은 반드시 착한 권력에게 그것도 합법적인 헌법 심판을 받게 한다는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늘도 그 못된 권력의 부역자들을 고발합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재계 1, 2위 그룹인 삼성과 현대 기아차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친정부 보수단체에 40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이 국정원 요청을 받고 대한민국 재앙 경우에 지원한 금액은 26억여 원. 삼성그룹의 보수단체 지원은 15억여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내 기업이 화이트리스트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110억 원대를 훌쩍 넘는 겁니다. 정치 공작이나 다름없는 관제 대모를 지원하고 국민 편가르기에 앞장선 박근혜 정권은 결국 철퇴를 맞았으며 켜켜이 쌓인 적폐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 권력에 기대 깊게 뿌리 내린 부역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이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에도 국정원의 요구로 보수단체의 거액을 지원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등급별로 나눈 뒤 대기업과 1대1로 맺어주고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두 정권에서 보수단체에 불법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2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과연 200억 원뿐일까요?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호서대 벤처대학원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그 코트하고 헤어스타일 색하고 딱 매치가 잘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에 강상.
강상이요?
상강. 아, 죄송합니다. 상강.
예.
서리가 내렸다.
아, 그렇죠. 상강. 예.
아, 이경수 교수님의 외모가 서리가 내린 듯.
가을이 입어가는 거죠.
예. 언제 우리 셋이 모였고, 예. 여의도 양지탕에서 소주 한잔 하시죠.
아, 좋죠.
자, 양지탕 사장. 양절비 사장이 아니고.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 예. 근데 특정 기업 홍보를 이렇게 자꾸 해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제가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예. 아.
별로 말 없던데.
아,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업무방이
아니, 아니 업무방이 아니에요. 저는 더 궁금해서 가봐, 사람들이. 아.
아니, 근데. 저는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의도 정치와 또 한 세대를 그 산 그 음식점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맞아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저희가 가면 이제 또 기억하면 저희 한 2만 9천 원짜리 탕 하나 줄지. 아. 그건 괜찮습니다. 김영란법에 안 걸려요.
거기 이제 그 근처 회사원들도 많이 가지만 예. 사실은 예전에 그 정치부 취재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국물에 된 음식들 많이 땡기잖아요. 예. 술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거기 자주 가는 곳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24시간 하니까.
예, 그렇기도 아. 하고.
아, 여의도 떠나온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right now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겁게 방송을 하는 그런 주제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뚜껑이 열리는 기사들은 정말 우리들 뚜껑을 열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교수님?
예.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지금 앵커께서 처음에 모두의 말씀하실 때 이제 국정원에서 특정 단체에 대해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국정원의 본래 기능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제 행위를 한 거죠. 예. 일종의 이제 정치 개입 행위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더욱더 많이 밝혀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저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시절에 이게 동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맞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외국의 국빈이 한국 방문하면은 김포가두에 쫙 서가지고 그런 학교 수업 땡땡이 치는 날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흔들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대통령이 올 때는 뭐 완전히 깔렸죠. 한복 입은 분까지 다 이렇게 깔려 이제 그런 이제 강제 동원도 있었고 그다음 또 기억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또 이제 뭐 이 무장간첩이라든지 이런 게 사건이 터지면은 그때 이제
관제 대목
예 특히 저 여의도 광장이 5.16 광장 그 당시 5.16 광장입니다.
무치지자 공산당 때려잡자 그렇죠. 김일성 예.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혈서를 쓴다든지 예. 뭐 머리를 깎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듣기에 그때 듣기에 이제 뭐 얼마를 이렇게 주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제 권위주의 시절이잖아요.
예.
그것들이 지금 21세기 더군다나 이제 민주화가 거의 뭐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 시점까지 국정원이 동원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예.
아, 이 점은 아마 현 정부에서 철저하게 아마 조사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제도적 장비, 장치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방금 이제 우리가 그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이경수 교수님하고 야, 어떻게 진짜 국가 권력,
예.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이렇게 개판인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게,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국민의 힘이다, 이거는.
그 시절이
예.
굉장히 거기서도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힘이었고, 당시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는 것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잘 운영해서 우리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올라갔다기 보다는, 외부적인, 내부적인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국가를 잘 운영해서 국가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식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또 그 시대처럼 이끌려고 했던 정황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예.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동원이 됐던 게, 국정원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이 국가 정치원이 됐었잖아요. 한동안 그렇죠. 사실상 정치도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비가... 정치가 동원했었고 그 기업들 뭐 우리 흔히 말해서 팔목 비틀어서 돈 뜯어낸다는 식으로 돈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게 다 소비자들한테 벌어들인 돈이고 우리 주머니 털린 돈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 판매하는 가격이 더 비싸고 해외 수출할 때 더 싸게 나가냐. 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서 느꼈던 것들이 이런 모습들에서 나오기도 한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관제대모하는 거 하려고. 예. 그러면 관제대모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경수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돈 찔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을 기업들에게 뜯어냈는데 뜯어내는 게 또 그냥 막 갖다 갔으면 또 티나니까 예. 중간에 살짝 뭐 기업체 같은 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기업체를 끼어넣어서 그 기업의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 그 기업의 배후 지금 문제가 된 건 이제 경우에 경찰 출신들이죠. 아. 경우에 분들이 원래 운영하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현대나 기아자동차에 중간에 끼어넣어서 고철 업체 이런 걸 끼어넣는 거죠. 그래서 몇십억을 거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거 수사를 대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기업체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돈을 뭐 수십억 원을 건네줬다. 지금은 난 26억 거로 나오는데 엄청 배임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 돈을 어떻게 빼돌렸을까?
엄청 배임이에요. 회사 돈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돈이 아니었다라면. 그리고 국가정치원은 사실 이 배임이란 건 배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법률용으로도. 국민을 배신한 거죠.
책임을 배신한 거고. 네,
국정을 배신한 거고요.
예. 그리고 교수님,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아, 이 기업이 그러면 이 돈을 낼 때는, 이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26억, 네. 40억 이렇게 되면, 4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때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예.
그럼 40억쯤 되는 불법행위, 혹은 40억 이상 되는 불법행위를 정부에서 눈 감아주겠다라고 하는 시그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 이제 뒤에 이제 있겠죠. 그것이 이제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예. 지원책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거를 국정원에서 저기 조정했다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런 점은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그 이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 그 다음에 무슨 경우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익단체들이, 그러니까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자생이 안 돼요. 그래서 자생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군다나 보훈 정책이 충분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에 이거 법적으로 아마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어떤 특정한 물건을 납품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우회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혹은 뭐 고엽제 전후회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그 뭐 나가는 거는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지 차원이고 보훈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여기까지는 양해가 되는데 이것을 대가로 해가지고 어떤 정부의 어떤 동원되든지, 그다음에 데모에 예. 동원되든지 아니면은 또 기업은 요거를 해주는 대가로 이걸 순수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주면서 뒤에서 정부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정부도 우리에게 이런 특혜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뒷거래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철저하게 아마 근절돼야 될 거예요.
예. 자, 여기 그 CG 한번 보여주시죠. 삼성이 보수단체 지원하는데 이제 전경련을 통해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전경련. 보수단체 지원해라, 15억.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게 현대 기아차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를 하는데 경한흥업이라는 데가 26억을 재향경우회에다 대요, 돈을.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내부 과정을 봤더니 국정원이 앞장서서 현대 기아차에 고철 납품하는데 경한흥업을 끼우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철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고철 수입을 하는 겁니다.
아, 고철
수입. 현대 기아차 같은 데서. 오. 그러면 저런 일들이 사실은 그 기업들이 이른바 예. 짬짜미로 내부자들을 불법적으로 거래를 할 때 저런 걸 넣거든요.
아니, 현대 기아차 직접 수입하면 되죠. 왜 경한 흥업을 통해서 수입을 하나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부당 지원을 할 때 기업들이 내부 기업들에게 부당 지원할 때 저런 방식을 자, 쓰는데
26억을 너희가 됐으니 예. 우리가 경한 흥업 당신들을 통해서 26억을 수익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너네가 고철을 수입하면 우리가 그 고철을 사주마.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철을 사면서 저거를 거쳐서 사는 겁니다. 중간에 유통업자를 굳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 저는 아까 잠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길까 봐 제가 덧붙이자면 어느 기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지난 뭐 노무현 저는 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생긴 단체이고 그 단체들의 각각의 목적이 있고 그 단체의 목적을 하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렇게 필요 없는 회사 중간에 끼어져서 지원하는 경우는 있었나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 했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 기업이 너무 속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인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면 우리 공식적으로 국가에서도 세금 혜택 같은 거 줍니다. 면세 혜택 같은 거 줘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호는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기가 보시면 박 전 대통령이 국회까지 와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거 주로 기업의 민원 해결, 예를 들어서 원샷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없애는데 앞장섰던 이유가 사실은 다 이런 데서 압력을 넣다 보니까 부당한 거래의 대가가 생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제 이현수 국정기조실장을 소환했어요, 교수님.
네, 예, 예. 예. 지금 이제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경우에 그 경한흥업 이 사건 관련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압력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현수 예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죠. 아, 이분 이름이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기조실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도와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아마 검찰 충분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근데 국정원에 지금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국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국민들께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은 일정 부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그 단체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 근거도 돼 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을 일정 예, 정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국정원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특정 단체에 밀어주라고 해가지고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라.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라. 물론 국정원이 경한 흥업을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경우회를 좀 밀어줘야 되겠는데 방법을 모색해보라 그러면은 당연히 알아서 실무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도와주냐. 그럼 경한 흥업이라고 경우회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경우회라는 단체가 하나의 회사를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예. 그 회사예요?
그렇죠. 제한군인의 밑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중앙고속, 그다음에 향후 용역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추익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경우에도 경한흥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가지고 고철을 수입을 할 때 너희가 중간에 브로커, 다시 말해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은 중개 수수료를 주겠다는 게 26억이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제가 볼 땐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탁 찍어가지고 경우회를 도와줘라고 이렇게 하면 지시한 것이 바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은 이것이 과연 제가 추측한 대로 막연하게 도와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도와주라고 한 것인지 거기다 플러스 돼가지고 너희가 그럼 이걸 도와, 현대 기아자동차 도와주면은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줄게. 현안이 뭐냐? 당장 아쉬움이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봤는지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이제 이른바 군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관제 부역 단체들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경한 무슨 실업이요?
경한흥업.
경한실업.
흥업.
경찰 안전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것 같은데?
보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이 경우에 지역 회장을 했었거든요.
예.
경찰 출신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그러면 이렇게 도와줘서 운영될 수 있고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 경우에가 굴러가기도 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 무슨 일자리도 좀 만들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러이러한 관제 데모가 있을 때 사람을 동원하라 이런 목적이 궁극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거는 그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분들의 취지가 좋고 혹은 그런 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법률을 정비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게 제사 말고 제법에 관심이 더 있었던 거죠. 이 살려놓은 이게 유지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 정부가 뭐 필요한 일을 하는데 이게 정부가 직접 나가서 설득 작업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제 데모를 하려고 쓱 위로 돌아서 측면에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예를 지금 당장 나온 게 2015년에 노동개혁입법 같은 경우에 예. 말이 노동개혁법이지 노동계에서는 저거 쉬운 해고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기업들만 도와준다라고 굉장히 반대를 했고 그것 때문에 야당들은 또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통과가 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때 했던 게 바로 아, 청와대에서 측면 지원해라. 보수 단체들 동원을 해라.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나서서 아, 뭐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17개 단체 시도해서 이 관제 데모를 일으켜라라는 게 예. 문자 메시지를 해서 지도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가서 동원돼서 나오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피켓 나눠주니까 들고 오고 앞에서 얘기하라는 대로 외치니까 외치긴 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자발적인 시민단체와는 정말 성격이 다른 건데 제가 이걸 계속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 보수 야권에서는 아직도 뭐라 그러냐면 그거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었고 당장 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분들도 시민단체 소속 출신 아니냐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걸 같은 대로 자꾸 갖다 붙이려고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경수 교수님.
네.
그 새누리당 출신 정두원 의원이
네.
아주 독특한 지적을 해요. 어버이연합이 이 정권 5월 9일 정권 교체된 이후에 어버이연합이 집회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게 왜 안 한 줄 아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씀이, 아, 여기는 돈을 줘야지 하는 데인데, 그래서 여기는, 시민단체도 아니고, 자발적 단체도 아니고, 용역회사다. 용역회사인데 돈이 안 주는데 누가 대모를 하냐? 그러고 보니까 5월 9일 이후로 한 번도 그 집회를 안 했어요, 어버이연합이. 이런데 지금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 대부분이 돈이 들어와야지 밴딩머신처럼 집회 나가고,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이왕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듣고 싶어요. 이제, 그,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선진국에서부터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이 이제 NGO라고 하는 비정부기구죠.
예.
비정부기구가 이제 비영리법인이고 해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이 시민단체들에서 시민단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를 통해가지고 정부가 됐든 아니면 지방자치대가 자치단체가 됐든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이런 문제가 과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문제를 좀 연구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화이트리스트니 블랙리스트라는 문제가 꼭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현 정부의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그 정부의 조금 친 정부 반정부 이와 같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성격에 따라 가지고 과연 저와 같은 시민단체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하는 의문점 갖는 지원 그 시민단체에도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니 블랙리스트라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기 선진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선진국에서는 그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이 없습니다. 천벽 간접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기업체나 개인이 시민단체 기부를 하면은 그거를 100% 다 손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면세 혜택을 다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이나 모든 공공요금은 전부 감면해 주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지 돈으로 직접 주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제도를 좀 고칠 필요가 있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은 독립성과 자율성과 순수성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돈을 받기 때문에 순수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정치단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거예요.
자유로워야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가 되든 지방자치단 예산이 가면은 감사가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건 기본입니다.
아, 국민 세금인데. 네,
그렇죠. 세금이니까. 근데 시민단체를 감사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아하.
왜 세금이 들어가는데 감사를 안 받느냐.
아하.
그래가지고 자치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뭐 갈등도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차체 우리나라가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예.
시민단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어떤 그와 같은 방식을 새롭게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청와대가 보수단체 회장 선거에도 개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재경이 향후에 회장을 누구를 뽑을 것이냐, 누구를 선정해야 될 것이냐를 문건까지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야, 재향 군인회였거든요. 재향 군인회 같은데.
예.
지금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이런 어디 출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들이 불거진 데가 첫 번째 나왔던 데는 양지회였죠. 아, 또 양지회. 국정원 전 퇴임 간부들이 나왔던 데.
아, 거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 저는 진짜 양지탕도와도 관계 없고 양지회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양지회 분들이 네. 계속 조사하니까 열받았고, 양지열?
열받았다. 양지열 열받았다.
양지열.
예, 하여튼. 그러니까, 국정원, 또 예. 군인. 아니면 뭐 제 경찰 출신들 아까 이제 경호회 회장이라고 하셨지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재향군인의 지역 회장이기도 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순수성을 가진 분들인데 예. 그런 분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시죠.
아버님 한의사시잖아요.
원래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장교 출신이세요.
근데 어떻게 한의사가 됐어요?
저도 기자하다가 직업 바꿨잖아요.
아, 집안... 아버님 순천에서 한의사 하시거든요.
아니,
동생은 광주에서 한의사고.
아니, 신상을 그렇게 또, 광주에서 신상을.
신상 필벌,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리고.
하여튼, 그런 분들, 그렇게 예. 애국심이 있고, 약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좋은 의미의 보수적인 성향이죠. 그거를, 딱 방향을 잡아서 틀어버리면 가뜩이나 체계가 잘 잡혀져 있고 아, 워낙 출신이 맞아. 그렇다 보니까
일사불란하니까
그리고 위에 어떤 자기의 정권의 뜻에 맞는 분을 딱 앉혀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직이 잘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재향군인의 회장 선거까지도 청와대에서 일일이 간섭을 해서 아. 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쥐고 흔드는 거죠.
회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국적인 단체면서 이른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정부에 아주 반대하는 이런 단체들도 회장과 임원 몇 명이서 야 이게 우리가 지금 그 판단해 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우리 정체성이 제일 맞았어. 그럼 밑에서 따지지 않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단체인데 정부에서 이거 예산 지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체성과 정책과 무관하게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특정 단체로 뭐 제안하지 않더라도 왜냐면 아까 이경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립적 재정 구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서기도 합니다. 내가 가야 이 정권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돈 많이 받아올 수 있다. 이러면 또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을 뽑아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도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부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반대했지만 무슨 얘기냐. 조직이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가야 된다. 그 내가 가서 예산 좀 받아오겠다. 네. 그럼 그 사람 뽑고.
그렇죠. 아.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아 이게 실화예요?
예. 현실이에요. 이게.
오호.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처럼 그게 어느 정도 강요를 한 것이라면 직권 남용도 있고요. 또 직권
기업에게
예, 네, 기업에게. 그러니까 직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 진짜 박 전 대통령도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재판을 많이 받고 있고 블랙리스트도 직권 남용만 받고 있는데 아,
얼른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약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무슨 말씀이 직권 남용이야 5년 이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직권 남용이라는 그 형법의 범죄도 아하. 이렇게 국가의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최고 권력 기관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할 것을 상정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고
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인허가권을 지고 있는 공무원이 아. 자기 권리를 좀 남용한다거나 단속권을 갖고 있다가 이런 정도의 공무원을 상정한 건데 지금은 법이 법도 생각을 못한 거죠.
아.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거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좀 생각을 못 했다고.
맞아요. 전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 나눌 때 이런 기억이 나네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네. 직권남용을 갖고 이렇게 구속재판하거나 구속수한
전례가 없어요.
없죠.
애초에 그런 범죄가 아닌데
아...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기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기업체는 업무상 폐임인데 기업은 또 본래 소리하죠. 우리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강요죄다
강요당했는데
강요당해갖고 피해자인데 예.
피해자인데 또 이중으로 벌 주냐
예.
이런 거예요.
자 아까 2015년 말 노동개혁 5법 입법이 야당이 반대로 지체되자 이병규 전 비서실장이 측면 지원을 해달라. 요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이때 기억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이거 서명 운동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빨리 통과해 지켜줘라. 경제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한겨울에 나가서 서명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KM 보도에서 그렇게 보도했고 국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예, 맞아요. 그때 아. 뭐 경제 살리기 하라고 많이 그랬었죠.
예.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저기 원인 결과 그런 건 그런 건 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노동법 문제는 뭐 장단점이 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따지는 거 그렇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이 본인이 재임 중에 있는 치적 중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딱 이거거든요. 이거하고 네. 그다음에 공무원 저기 연금 개혁 딱 그건데 특히 이 노동법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지금 야당 입장에 야당에서 이제 이걸 반대라니까 더군다나 사실은 노동계의 입장을 또 눈치를 보는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은 오로지 여론의 힘을 업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저기 여론의 힘을 업을 만한 그 같은 계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국정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어떻게 뭐 편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여론 환기 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허연준 그 시민사회 그 비서관실의 그 행정관이죠. 이 예. 사람이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전국에 17개 시도에 직접 서명판 100만인 뭐 서명 이렇게 운동 벌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과연 꼭 이제 그 정부에서 특히 이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여론을 조작해가면서 과연 했어야 되는가 하는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유혹이에요. 아무리 목적이 저기 선해도 그 수단이 선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취지가 퇴색돼가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간과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 큰 흐름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봉헌하고 뭐 국정원을 통해서 댓글을 달던 뭐 기무사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나오는 포털에 실린 뉴스에 찬반 여론을 바꾸든 관제 단체를 동원해서 바깥으로 여론전을 벌려서 뭘 하든 그 시각만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세력이었던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정권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촛불 시위 초반에도 공격하는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것도 동원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정치를 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저렇게 움직인다는 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결정을 할 때 뭐 예. 제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다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여론이 뭐고 진짜 국민들은 뭘 바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과정을 뭐 이른바 수구민주주의라고 했던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공개된 절차에서 절차를 통해서 진짜 내용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동원해서 조작하고 그래야 국민들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다 이 생각을 항상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안 벗어나니까 댓글과 관련된 얘기에 나올 때도 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공무원들 시켜서 댓글 달게 했다. 공무원들이 위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입장을 밝히는 것과 뒤에 숨어서 댓글 다는 거가 뭐가 다른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이 교수님 그런데 네. 국정원이 MB 정부 시절엔 또 무슨 짝짓기 대행사도 해줬어요.
모르셨나요?
짝짓기.
짝짓기요?
예. 기업과 보수단체들 다 1대1로 매칭시켜줬어요. 소개팅하고.
이제 아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저기 일관된 얘기인데 사실은 아 국가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등록돼서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사업계획서 올려가지고 아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아 이건 이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줘도 충분히 사회 공익 목적도 맞다라고 하는 단체 같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당장 동원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체하고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너희 기업체가 여기에다 일정 부분 자금 지원해. 네. 그러면 그 대신 필요한 게 뭔데? 어쩔 수 없이 대가가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도와줘.
그렇죠.
계속 아니, 우리도 뭐, 도와줄게.
뭐 일회성이 됐든 뭐 네. 아니면 저기 뭐 영속성이 됐든 간에 반드시 대가 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은 좀 영악한 게 있어요. 삼성은 자기네가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도 꼭 전경련을 통해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저기 경한흥업이라고 하는 데를 예, 갖다가 예,
경한흥업
뭐, 네, 이렇게 했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전경련 해체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 중간 통로 역할을 전경련이 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 아까 이제 국정원이 보수단체 등급을 나눴어요.
예.
야, 이건 너무 많았고 뭐에 걸려 이런 법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저도 매칭을 법률하고 시켜야 될지를 혼돈스럽게 하는데 보수 단체의 등급들도 A, B, C, S로 S 등급까지 있고 A, B, C로 나누고 기업도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보수 단체 레벨에 맞는 기업과 매칭을 시킨 거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정경련하고 삼성을 아마 매칭을 시켜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A등급쯤 내려가면 뭐 현대, 기아 정도가 내려가고 자유총연맹은 S등급에도 나왔고 미디어워치도 나오고 둘 다 다가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근데 삼성이 영악하기도 했지만 삼성은 그때 바빴죠. 예. 최순실 통해서 직접 로비하느라고. 직접 자금도 들어갔었고 정경련에 또 가장 많은 자금을 대고 있는 데가 삼성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경련 돈이 삼성 돈이나 마찬가지였던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저렇게 나오는 분류표에 따라서 기업들도 쫙 매칭을 했고 저게 원래는 이제 이명박 전 정권 때 처음에는 공기업을 동원을 했었는데 공기업이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사기업들도 매칭을 시켜서 직접 지원을 그러니까. 하거나 뭐 미디어 같은 데는 광고를 줘라 예. 라고 해서 해줬고 나중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매칭 결과 보고까지도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문건으로.
이거 보니까 자유총연맹 등 세 개는 S급이에요.
스페셜티신가요?
네. 스페셜. 슈퍼우리편. 네, 슈퍼우리편. 그다음 미디어워치 등 다섯 개는 저 CG가 안 나오네. 다섯 개는 A급. 이거 A는 아주 우리 편에 준 말이게 그 약자 아주 우리 편. 그다음에 이제 고엽제 전후에 고엽제 전후 전후에는 B
비교적 우리 편
별로 우리 편 아 비교적 우리 편 비교적 우리 편 네. 그다음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C 별로 우리 편 아니네
저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저기 그 표를 보니까요 네. 자유총연맹은 사실은 그 역사가 오래돼 있고
아니, 저 시대 정신까지 해줘 D 도대체 우리 편이 아니야. 아,
도대체 우리 편인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예. ABCD를 왜 나눴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준 언뜻 보니까, 예. 아, 일단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유총연맹은 상대 역사가 옛날에 권위주의 시절부터 쭉 있었던.
맞아요. 전통에.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시도, 시군구별 조직이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조직력을 받고, 그 다음에 아, 자유총연맹 자체가 상당히 옛날부터 보수단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스페셜 또는 뭐 슈퍼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고엽제 전후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월남전에서 어떤 희생당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베트남전에서. 이제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정부가 대응을 못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떤 그 생활 대책이라든지 보훈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보훈, 하나의 편법적 보훈 방식으로 아마 지원이 가능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아, 며칠 전에 그, 외국인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 이제 태극기 촛불이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걸 물어봐요. 왜 성조기를 같이 든. 그러니까, 정말 이해를 못하고.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 기도 나왔다면서요.
이스라엘기도 있었고요. 만국기 예. 동원됐었고요. 유엔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처음부터.
아, 지금 6.25 전쟁. 이스라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국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과 가까운 나라는 다 나와요?
아니요. 독립을, 미국 덕분에 독립을 쟁취해서 예. 팔레스타인과 그 아랍의 주변에 많은 그 예. 강대국들 있지만 그 안에 꿋꿋이 살아남은 국가다. 그게 또 미국과 연결돼 있다. 근데 우리도 결국 미국과의 그런 혈맹을 통해서만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
만국기 중에 일장기 있나요?
그것까진 제가 못 봤습니다.
있습니다. 아, 만국기에 일장기는 있습니다.
그 일장기를 바로 내기가 힘드니까 만국기를 통해서 일장기를 내려왔던 거 아닐까?
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아, 근데 이스라엘기는 왜 나요?
이스라엘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얀색에 파란색 줄무늬 있고 별 그려져 있는 거.
별 6개, 별 윗별, 아랫별.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는 거.
무슨 별?
다윗의
별? 예, 예. 이스라엘기 것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자, 뭐라고 말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진짜 국정원 적폐 청산하다가 날세겠어요?
아, 그 진짜 걱정했던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지난 정권에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을 쓰게 쓰레기 치우느라고 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쓰레기라 그러면 우리 방송 여기 걸려요.
아, 그래요?
그 뭐, 에어컨 뭐, 킬 때 밖에 트는 거 뭐 있잖아요.
실외기.
예, 실외기. 네. 실외기를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실외기는 처치해야 돼요.
실외기를 예. 빨리 교체를 해야 되니까.
역사는 교체. 발전이 되었습니까? 예. 역사는 발전해야 되고 그 역사 발전할 때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이.
아니 근데 대다수 국정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네. 정상적으로 잘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히 잡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역사가 또 발전하니까 예. 아마 국정원 직원들도 감수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정원 내부에서도 빨리 털자.
반기는 분들이 있을 예, 거예요.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말자. 하자.
예, 맞습니다. 예. 오히려 정말 미국의 CIA라든지 아까 이스라엘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예. 모사드.
예. 응?
영국의 뭐 M16이라든지. 아, MI6.
예. 난 그 언젠간, 난 저, 잘 모르고 M15으로 불렀어요.
아, 그랬어요? MI5는 따로, MI5. 이제 따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와 같은 전 세계의 유명한 정보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예. 음지에서 일하는 예. 그와 같은 국정원이 되기를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2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는 정봉주 품격시대 1주년 특집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샵5400으로 신청 바라겠습니다. 정봉주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2부도 함께해주세요.